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아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과 방언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셨던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의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른 뼈를 군대로 세우는 그러한 생명력을 풀어넣으시는 바로 그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 가운데 삶 속에서 지속적인 그 동반자, 파트너십을 원하시는 이 인격을 환영하고 모셔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안에 깊이 잠기는 그런 세례가 필요합니다. 물 몇 방울 정도 묻히는 정도가 아니라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데, 이처럼 성령 안에 깊이 잠기는 그러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이 한 개인이 성령 안에 깊이 잠기게 될 때 주께서 주시는 그러한 새 언어가 있어요. 그 새 언어를 방언이라고 합니다. 이 방언과 관련해서 초대교회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이 개인에게 임했는지 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절 잠시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일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안에 잠기면서 성령께서 그들의 혀를 터치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함으로써 누구를요? 예수를 따르던 그 제자들의 영이 그가 가지고 있는 혀를 통해서 발산되도록,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잠김과 동시에 성령께서 그들의 혀를 터치하셔서 다른 언어들, 새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로부터 몇 년이 지납니다. 가이사라의 이방인 장교 고넬료의 집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보겠습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방인 장교 고넬료 집에 갑니다. 이 장소는 가이사라입니다.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상상해 주십시오. 물이 위에서 쏟아지듯이, 그래서 사람이 물에 젖고 잠기듯이. 45, 4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45, 46절이요.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리라. 성령님께서 부어주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마치 물을 누구에게 부음으로 말미암아 흠뻑 잠기듯이, 그런 그림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물이 쏟아지듯이 푹 적셔지는 순간 그들의 혀에서 알지 못한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어디에서요? 가이사라에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자, 이때부터 십몇 년이 지납니다.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에베소 지역에서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냐하면 예수를 알고 있다는 증거가 그들에게 안 보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드러난 어떤 표적이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 듣지도 못했다. 사도 바울이 6, 7절에요.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 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안수하는 순간 성령께서 임하여서 성령 안에 잠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는 알지 못하는 새 언어로, 즉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요, 그들의 통용 언어인 헬라어로 예언의 말을 해요. 성령에 잠기는 순간 성령께서 그들에게 각양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반 그들이 일상생활에 쓰던 헬라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언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방언과 관련된 그 개념을 아주 짧지만 어떤 개념 정리를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은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해요. 방언하는 사람도 방언을 내가 하면서 그 방언의 내용을 알지 못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특별하게 은사가 주어져서 통역하지 아니하고는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극히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영어로, 나의 영어로, 헬라어로는 포뉴마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냐 아니면 사람의 영이냐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맥상 사람의 영, 우리의 영어로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입어서 비밀을 말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그래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이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방언입니다. 우리말로 기도를 하죠.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기도할 때요. 이런 것처럼 이 방언이라는 것은 방언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 방언은 내가 의지적으로 지금 멈춰야 되겠다. 30분간 방언해야 되겠다. 좀 소리를 높여야 되겠다 하는 이 의지적인 통제가 가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하지 못하는 이들이 혹시 내가 방언 받으면 뭐 시장 보고 있는데 방언이 팍 터지는 게 아닐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통제 가운데 얼마든지 내가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 가운데 비밀을 말함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말로 기도할 때 상황을 인식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말로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이때까지 배운 지식이나 경험을 근거로 해서 기도 문장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어떤 사바는 형제가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번 주중으로 얼마 액수의 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확한 액수를 언제까지 마련되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 문장을 만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돈이 마련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며칠 뒤에 만나서 어떻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돈이 마련된 것이 아니라 돈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응답하셨다고 말했어요. 저는 기도했을 때,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 언제까지 이 액수의 돈이 마련되기를 기도했어요. 왜? 내가 지식과 경험과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그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때 정확하게 이 상황에서는 이분의 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가 나갔을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이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비밀을 말할 때 있는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금 재판을 거쳐서 감옥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감정은 이 내 가까운 이 사람이 이런 곤란한 일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거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감옥하게 안 가게 해주세요. 재판장의 판단을 호의를 베푸셔서 감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지금 이 당사자인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 비밀을 아시는 주님께서는요, 나의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누구 이 삼촌 감옥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일어나는 차원, 이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우리 사람의 성향은요, 기도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과 평안 대신에 두려움과 의심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나의 판단과 감정이 들어간 채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기도할 때, 내 생각과 감정과 지식과 경험이 결합되지 아니한 내 영의 사람이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성령에 순복하여 그분의 뜻에 합한 방식으로 간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방언의 내용은, 기도의 내용은 기도하는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통역의 은사가 없이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하다가 중단을 합니다.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행위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꾸준하게 기도하는 방언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할 때 사도 바울이 이 유익을 얻었던 것처럼 이 유익을 크게 얻습니다. 왜 내가 방언 기도하는 내용을 알 수 없을까? 이유가 뭘까요? 혹시 이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의 장치를 해두셨어요. 우리 말로 기도할 때 동원되는 제한된 지식과 제한된 이해와 제한된 어떤 지혜가 거부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영역들이 많아요. 그렇게 기도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많아요. 내 방언 기도를 분석해 보면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어느 정도의 분량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차지할까? 근데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다 있다고요.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다 취미생활 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는 그에게 취미생활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의 삶의 큰 장애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본인은 꿈에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 취미생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말했다면은 자기 합리화하면서 불편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그 취미생활이 많은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묵상하면서도 이 취미생활에 그 영적인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시간과 열정, 돈 이렇게 많은 분량을 쏟습니다. 다시 말해서 취미생활에 대해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강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방언 기도에 몰입했다고 생각해봐요. 쭉 방언을 합니다. 그때 이 방언 가운데, 이 형제의 삶 가운데, 이 성도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어떤 영역을 지금 기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방언의 내용이 이때 주님 이 취미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줄은 몰라요. 이것이 진정한 지금 나의 필요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 우리말로 기도할 때 좀처럼 나오지 않는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제한된 지혜와 제한된 우리의 이해가 이런 종류의 기도를 저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뇌는요, 여러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언어를 이렇게 구사하는 부분을 이 앞부분에 있는 그 frontal lobe,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이 전두엽에서는 언어 기능, 감정과 논리적 사고 등의 판단을 담당합니다. 이 전두엽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뇌 신경 활동을 측정한 결과, 우리가 일반 우리말로 기도할 때는요, 이 전두엽 부분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촬영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근데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요, 이곳이 활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앤드류 B. 뉴버그 박사팀이 밝히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보십시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요. 나의 영이 내 목소리, 보컬 코드만 사용해서 주님 앞에 올린다고요. 우리가 일반 말로 기도할 때는 내 뇌를 사용합니다. 나의 감정과 이성과,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이때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할까? 이때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요구하는 기도를 할까? 치유하는 대상을 향해서도 주님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할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할까? 지금 내 뇌가 선택을 해요. 뇌의 작용이 있어요. 방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영이, 나의 영의 사람이 단지 내 보컬 코드, 목젖과 혀를 사용해서 언어를 만들어서 주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전두엽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 나오는 나의 마음은 헬라어로 누스라고요. reasoning faculty예요. 생각작용을 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Good News Translation에는 But my mind has no part in it. 내 생각작용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방언기도는 성령 안에서 나의 영이 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지식, 감정, 경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 경험, 지식이 아는 거짓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경험과 지식이 아는 걱정이 있다고요. 우리의 감정과 지식이 아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말로 올리는 그 기도의 차원이 있어요. 대부분 경우에 확신 없이, 대부분 경우에 좌절된 상태에서, 대부분 경우에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기도를 올려요. 우리 말로 할 때. 왜요? 내 지식, 경험, 감정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런데 방언 기도는 성령 안에서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감정, 경험, 지식이 아는 거짓말, 걱정, 잘못된 생각들을 바이패스해서 나의 영이 하나님께 직접 올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될 성경 구절 하나를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했는데 어떤 연약함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육신에 둘러싸여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지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자체가 취약하고 생각, 감정, 의지가 온전하지 아니합니다.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악한 영이 기회만 되면 혼란을 조장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제안을 뛰어넘는 차원의 뭔가를 가능하게 도우십니다. 그것이 파라클레토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차원의 언어 표현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영을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살짜리 아이가 옹알옹알 하면서 뭔가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외부의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그 아이가 지금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것인지 배가 고프다는 것인지 잠이 온다는 것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엄마는 압니다. 우리가 지금 방언으로 뭔가를 이렇게 쭉 할 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고 간절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타치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일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의지적으로 우리의 영이 기도하도록 아 지금 방언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내 의지적으로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 순간 다시 말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여기 나와 있는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 때 여기 이 표현이 바로 들어와 개입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 인터시드의 그 원 개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잘 안 돼요. 그때 누군가가 개입해서 잘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요. 그게 인터시드예요. 중보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 읽으면서 모세 이야기를 잘 압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선포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라. 나가게 하라 부탁합니다. 지금 여기서 모세는 성령 하나님 중보하시는 그 역할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필요요? 출애굽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애굽의 생활이 싫습니다. 노예 생활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예속에서 나오는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바라고 계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는 뭔가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노예로서 예속이 싫고 고통스럽고 애굽에서 나가고 싶은데 한계를 느낍니다. 이것이 가능해? 그들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이 그들을 제한하고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해. 어떻게 이것이 나가? 싫지만 고통스럽지만 노예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때 모세가 개입해요. 백성을 대신하여 인터시드합니다. 어떻게 해요? 애굽 왕에게 가서 Let my people go. 지금 성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가끔 우리 기도 말들이 자연스럽게 집에서는 엄청나게 자연스럽게 막 툭툭툭 튀어나오다가 끊김이 없이 몇십 분이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데 마이크를 탁 잡았을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막연할 때가 있어요. 가끔요. 그때 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이렇게 방언으로 잠시 한 1, 2분 하면은 바로 기도 단어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탁탁탁 잡히는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 가지고 있는 연약함, 순간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 연약함을 선생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양입니다. 많이 어리석고요. 많이 연약하고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많이 입는 사람. 그것이 주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 내면의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차원으로 물론 그것은 우리의 성대를 발생기관을 사용해서 나오게 하지만 선생님께서 그것을 공감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에 기도 언어를 만들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성은 우리 귀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때로는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이게 막 강렬했어요. 어떤 때는 이거 지금 방언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러이러한 영이 혹시 기도하는 거 아닌가라고 육체적으로 제가 느끼고 그때 막 눈물이 쏟아지고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방언 기도에 몰입해 있을 때 선생님께서 이 순간 내 삶에 이 순간에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강하게 느낄 때가 많은데 이때 우리말로 기도할 때 가능하지 않았던 뭔가를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때입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뭐 노래나 찬양을 잘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찬양을 듣지 찬양을 따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방언을 깊이 할 때는 찬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방언으로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까 이 마음은 아까 생각 세계하고 똑같습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쭉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말로 기도하고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분복이죠.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을 해. 뒷부분에 보면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게 앞에 있는 가사를 띄우고 찬양 리더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 가사를 따라서 생각하면서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찬송하는 게 뭘까? 이 구절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의도와 목적을 다 안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 생활과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해서 이 구절에 대한 적용은 이런 겁니다. 제가 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0분, 20분, 30분 쭉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감정적인 변화가 생겨요. 제 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육체적으로도 뭔가를 느껴요. 그래서 눈물이 막 흐릅니다. 그때 주님을 노래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때 들은 확신은 아 내가 조금 전에 이렇게 방언으로 했던 게 강구나 뭐 이거 달라거나 변화시켜 달라거나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구나라고 하는 확신들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서 그때 갑자기 노래를 하고 싶어져요. 근데 그 방언을 거치고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상태로 노래를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방언을 쭉 하면서 제가 곡조만 더합니다. 입술로. 그때 막 눈물이 계속 흐르면서 그 순간 완벽한 음을 가진 찬양 사역자가 된 것 같은 자유함을 느껴요. 찬양 사역자가 된 것 같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이것을 몇 번 경험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왔을 때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구절이 깨달아진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이제 맺으면서요. 저 개인적인 간증을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영역이 훨씬 많고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영역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말 답이 없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 인간 이성으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에 역사하셔서 주께 올리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때 가장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짧은 기간에 올려지는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부터 26년 전 1994년 6월달 저희 가족은 라트비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입국했습니다. 이삿짐을 배로 부치고 자동차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라트비아까지 이틀에 걸쳐서 운전해 들어갔습니다. 이틀째 리투아니아 국경을 통과했을 때 밤 10시였습니다.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가로등이 거의 없는 도로를 30분 정도 운전했을 때 그때 30분 동안 제가 자동차 불빛을 한두 대 정도만 보았어요. 그때 러시아에서 독립된 지 3, 4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아주 열악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운전하면서 길을 잘못 들어와서 핸들을 바로 꺾는 바람에 자동차 앞부분이 논두렁에 처박히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지고 있고요.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뭐 전화 연락이나 이런 것은 뭐 생각할 수도 없고요. 비를 맞으면서 밖으로 나와서 점검해 보니까 사람 여러 명이 들어가서 들어올려도 이렇게 꿈쩍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를 피해서 이제 차 안에 들어와서 그때 이제 다니엘은 7살이었는데 엄마 아빠가 막 심각해지니까 그때 얘가 자고 있다가 이제 일어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약한 목소리로 이때 되면은 사실 그 담대한 어떤 믿음의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약한 목소리로 주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우리 말로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계속 답이 없으니까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6, 7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갑자기 차 한 대가 헤드라이트 불빛을 밝히면서 뒤에 탁 정지하는 거예요. 그때 제 아내와 저는 어떤 반가움보다도 두려운 마음이 크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마피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출발 전부터 들었고 특히 머리 짧게 깎고 정장하고 있으면은 항상 피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왔기 때문에 백미러를 보니까 차 문을 열고 네 명의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구두 신고 정장 차림이. 네 명의 남자가 우리 차에 와서 똑똑 두드리거나 하지 아니하고 바로 뚜벅뚜벅 논두렁 아래 진흙탕이 된 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한 번에 밖에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냥 비만 내리니까요.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올려서 도로 쪽에 차를 옮기고 난 다음에 한마디 저에게 했어요. 그 네 명 중에 한 사람이. 손가락을 이렇게 표시하면서 우리는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반대편을 하면서 리가 이러는 거예요. 리가는 우리가 가고 있던 목적지인 라트비아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주님 나라에 가면 꼭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그들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들 맞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 사람에 내주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영에 힘을 더하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고 원하시는 말을 하게 하고 원하시는 예배와 찬양이 나오게 하고 원하시는 감사가 표현되도록 해요. 이것이 방언기도의 세계예요. 우리 영원한 비전 가족 여러분들은요.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영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했던 사람. 언제 그가 방언을 했을까요? 산길을 걸을 때 계속 방언을 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가죽을 망치로 내리치면서 텐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것을 다듬으면서 보낸 수많은 시간들 사도 바울은 방언을 했다라고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방언을 했을 것이며 전도하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는 곧장 숙소로 돌아와서 방언을 했을 사도바울을 그려봅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사도바울이 방언을 한 것이, 다시 말해서 그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지탱했던 그 비밀이 이 방언 기도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매일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어떤 때 여러분들이 브레이크스루, 돌파가 필요한 때 있잖아요. 자꾸 죄가 더 힘을 크게 발휘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님 닮아가고 싶은 어떤 그런 속성이 있는데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패배하게 하고 육신적으로도 지치는 어떤 우울감정이 더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저는 결단코 방언에 한번 시간을 들여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와 더불어서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해했던 이 영의 언어, 그리고 그가 시간을 들였던 이 영의 기도, 이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경적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제한이 풀려서 물리적으로 함께 만나는 그 예배를 드릴 때 사역의 순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각자를 거룩한 임재 가운데 깊이 잠기는 은혜 가운데 두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이 천국 은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각 개인을 향하신 주님의 그 뜻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